예, 콜로새서의 마지막 권고는, 바로사대 권고는 기도입니다. 4장 2절, 이제 거의 끝은 벌인데, 기도에 전념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에서 깨어 있으라 라는 그 말, 깨어 있는 방법 가운데 중요한 방법이 하나가 기도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혀있는 몸이지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문을 하느님께서 열어주셔가지고 그리스도의 신비를 자유롭게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자신과 함께 갇힌 동료들의 석방을 위해서도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골로새서 4장 9절을 보면 여러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9절에 이런 소개가 있습니다.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인 오네시모스를 티키코와 함께 보냅니다. 그는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등장하는 오네시모스는 바로 나중에 필레몬서 서간에서 나오는 바로 노예 오네시모스와 같은 인물입니다. 그 필레몬서의 필레몬이 그 노예의 주인이죠. 바오로가 감옥에 갇혀서 필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자신에게로 도망쳐온 노예 오네시모스의 주인인 필레몬에게 그 노예 오네시모스를 자유인으로 풀어줄 수 없겠냐라고 간곡한 부탁을 하는 게 필레몬서인데 그 필레몬서에서 나오는 그 오네시모스라는 이름이 이 골로새서에서도 등장을 한다라는 거죠. 물론 동명이인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가톨릭 전승안에서는 그들을 같은 인물로 봅니다. 그래서 필레몬서에서 오네시모스는 세례는 받았지만 아직 노예의 신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 노예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바오로 사도에게 도망쳐온 것 같아요. 그때는 신자가 아니었던 것 같고 근데 이 노예는 그 자신의 주인이 바오로를 아주 깊이 신뢰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오로에게 쫓아가서 자신과 주인 사이에 중재를 좀 해달라, 그래서 나를 좀 살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이 오네시모스를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여러분은 당연히 이 편지가 골로새서가니까 골로새 공동체 여러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즉 이 공동체 골로새 공동체 출신 오네시모스는 골로새 공동체 속해 있고 그리고 공동체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얘기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더 이상 그를 종이나 도망친 노예라고 표현하지 않고 성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은 결국 필레몬서에서 바울이 원했던 모습과 정확히 일치한다라는 거죠. 뭐 그렇긴 합니다만 이 골로새서는 이 바울의 친저서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죠. 그러니까 필레몬서보다는 골로새서가 훨씬 나중에 쓰여졌습니다. 결국 이 필레몬서에서 노예였던 오네시모스가 자유인으로 풀려나고 신자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활동을 하다가 그 어느 지역의 주교가 전승에서는 주교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교부의 책에서 오네시모스를 주교로 표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노예 이름으로 오네시모스가 흔했다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만 전승으로 친다면 그렇게 교회 안에서 그 오네시모스란 이름을 가진 노예들이 그렇게 많이 이제 신앙인이 되었고 그 가운데서는 심지어 주교가 된 사람도 있다. 그만큼 이 교회 안에서는 노예와 자유인, 그러니까 자유인에 관한 그런 구분을 신앙적으로는 두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라는 거죠. 노예였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까지는 좋은데 그 사람이 심지어 주교까지 되었다. 교회는 그런 신분을 차별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름이, 뭐 이름은 같은데 다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실 그거는 뭐 이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같은 사람이라고도 이야기를 상징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티키코스와 오네시모스 둘이 함께 골로새로 간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필레몬서 역시 바오로가 또 오네시모스를 돌려보내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두 편지가 같은 전달 경로, 비슷한 경로를 가진 것으로 이해하면 뭐 자연스럽기도 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필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뭐 신자라도 충분히 여겨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그 오네시모스를 다시 골로새로 돌려보내잖아요. 그러면 뭐 아마도 뭐 이 필레몬서에서도 이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의 그 배경은 골로새가 아니겠는가라고도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필레몬의 집에는 당연히 교회가 모였을 테고, 그때는 교회라는 건물을 지금 여기처럼 따로 세우지 않고 큰 집을 가진 사람의 집에 그냥 교회 모임을 하는 거죠. 필레몬의 집이 필레몬의 노예를 거느린 주인이었기 때문에 집이 컸을 테고, 거기에서 교회가 모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필레몬도 골로새의 교우였을 것이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필레몬이 골로새에 살았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그래서 따라서 노예던 오네시모스, 주인은 필레몬, 골로새 공동체가 모두 연결이 된다, 이야기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오로 서간 가운데 가장 드라마틱한 필레몬서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또 필레몬서 들어가면 또 구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골로새서를 마치고 이제 그 다음 이어진 테살로니카서, 테살로니카는 1서, 2서로 나누어지죠. 테살로니카서에 대해서 시작 부분 조금 알아보고 마치겠습니다. 테살로니카는 1, 2서로 나누어지죠. 그리고 바오로사도의 선교활동 가운데 가장 초기의 활동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테살로니카 1서는 신약 성경 안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으로 여겨집니다. 당연히 그 복음서들보다, 뭐 앞에 있는 복음서보다 테살로니카가 제일 처음 쓰여진 책으로 여겨집니다. 테살로니카 1서가 그렇습니다. 2서는 또 1서는 바울의 친저서관으로 여겨지는데, 그 테살로니카 2서는 바울 사도 계열서관으로, 간접서관으로 이제 여겨집니다. 그래서 두 서관을 보면 바울이 자신이 세운 교회 공동체를 올바로 이끌기 위해서 얼마나 노심초사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또 서관이 됩니다. 무엇보다 이제 새로 입교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준비를 갖출 수 있게 하는 데 주력합니다. 이 재림이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 것인가? 이 재림에 대한 문제는 지금도 문제죠. 그러니까 뭐 전주교 안에서 문제라기보단 다른 종교들, 또 재림을 열렬하게 믿는 종교들에서는 또 그런 재림의 시간을 인간적으로 정해두고 언제 올 거다, 누가 올 거다, 또 이 재림에 내려오는 예수님이 날짜를 얘기 안 하면 다른 방법이 있죠. 나는 내가 재림한 예수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날짜를 특정해서 교우들을 현혹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재림하는 예수가 내가 예수다 라고 해서 나를 그 신격화 시킬 수도 있죠. 뭐 그런 한국의 통일교 같은데도 뭐 그런 의미에서 통일교도 재림교가 충분히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재림을, 초대교회도 이 재림이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교리 안에서 정리할 것인가에 대한 그 큰 고민이 테살로니카 1, 2서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래서 테살로니카서를 보고 근데 뭐 또 재림에 대해서 뭐 살아가시다 보면 옆에 또 이웃들이 그런 데 다니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 가톨릭 신자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지침을 테살로니카서가 준다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테살로니카서의 가르침에 따르면 하느님 나라는 그리스도인들이 역사의 구체적 현장 안에서 이미 살기 시작한 삶의 현실, 삶에 충만한 구현, 바로 그거다. 이미 우리는 살고 있으면서 또 아직 오지 않은 그 나라를 기다리고 있다. 하늘나라를 살면서 동시에 그 나라를 기다리는 역설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세계의 종말이 언제 올 것인가가 아니라, 날짜가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처음에는 그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다가 바오로 사도도 이제는 그 자신의 어떤 생각을 바꾸기 시작하는, 그래서 그 종말이 오기를 기다려, 언제 오기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종말을, 그 재림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삶의 모습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게 되죠. 그래서 테살로니카에는 유다교 공동체도 있었으나 동시에 여러 인종들이 섞여 사는 도시여서 수많은 종교의식들이 성행을 했던 곳이죠. 그게 지금의 발칸반도, 지금 뭐 그리스 쪽, 일종 유럽이죠, 그죠? 그래서 고고학 발굴과 역사적인 기록은 이곳 테살로니카에 로마의 여러 신들과 또 황제들도 신이 되죠. 황제를 신격화한 그런 신전과 신상들을 비롯해서 농경신들이라고 하는 카비리, 뭐 디오니수스, 뭐 이시스, 세라피스, 오시리우스 등 하여튼 그 같은 고대 근동의 신들, 수많은 신들에게 제사를 바치던 신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증언을 합니다. 이 자리는 누구시니고 저 자리는 누구시니고 하면서 데살로니카에도 그 많은 신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바오로가 개종시킨 이곳에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대부분 그렇게 이전에는 우상숭배에서 돌아선 이방인들로 추정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피서와 더불어서 데살로니카 1, 2서는 그 마케도니아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바울의 특별한 애정이 잘 드러나 있죠. 지금의 그리스 지역을 이제 마케도니아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카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웠으며 이곳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증언은 두 서가 말고도 신약성경 여러 대목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피서 4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읽으면 내가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은 두어 번 필요한 것을 보내주었습니다. 라고요. 그러니까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 필리피 교우들이 나한테 필요한 걸 보내줬다라고 필리피 교우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4절을 보면 또 이렇게도 언급합니다. 베로이아 사람 피로스의 아들 소파테르, 데살로니카 사람 아리스타르코스와 세콘두스, 데르베 사람 가이오스, 티모테오, 아시아 사람 티키코스와 트로피모스가 바울과 동행하였다. 라는 식으로 데살로니카가 언급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50년경에 바울은 성령의 지시를 받고 2차 선교여행 때일 겁니다. 그래서 실라스와 티모테와 함께 아시아 속주, 소아시아, 지금 터키의 이스탄불 건너편의 그 가로로 긴 반도가 바로 소아시아가 되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마케도니아, 오늘날의 그리스로 건너갔다. 유럽을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선교의 영역을 확장시켰다라는 말이 되죠. 여기서 아카이아, 오늘날 남부 그리스로 가면서 바울은 빌립피, 데살로니카, 베로이아, 아테네, 고린토를 잠깐씩 들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피와 데살로니카의 경우처럼 마케도니아 선교는 이 적대적인 유대인들의 이 모욕과 고난에 부딪혀서 고통스러운 일이었긴 했는데 또 그곳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의 신앙의 뿌리를 바르고 튼튼하게 내렸고 바오로의 선교 사업에 물질적으로 또 영적으로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쓰인 문헌으로 알려진 데살로니카 1서부터 얘기하면 진짜성을 의심한 사람은 뭐 거의 없습니다. 거의 바오로가 썼다라고 보는데 사도행전 17장에 따르면 데살로니카 교회는 바오로가 유럽의 첫 무대인 필리피에서 설교한 필리피 다음에 창립한 교회로 생각을 합니다. 진저성을 의심받지 않은 데살로니카 1서와는 달리 데살로니카 2서는 근대 들어서는 진저성에 대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어휘와 문체에서 1서는 바오로의 의심할 여지 없는 다른 진저서관들과는 달리 2서는 바오로 계열 서관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에페소서와 콜로세서와 닮아있다. 오늘 직전에 했던 콜로세서와도 닮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2서의 내용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설치는 상황에서 이곳 공동체는 자신들이 전에 받아들인 건전한 가르침을 지켜야 한다는 충고는 다른 바오로의 친저서관이 아닌 다른 서관, 또 사목서관, 티토나 티모테오 서관의 내용과도 비슷하다. 그러니까 나중에 쓰여진 그 서관들의 내용과 비슷하다. 이 데살로니카 2장 2절을 보면 데살로니카 2장 2서입니다. 누가 예언이나 설교로 또 우리가 보냈다는 편지를 가지고 주님의 날이 이미 왔다라고 말하더라도 쉽사리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이제 티모테오 1서 1장을 보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들에서 벗어나 쓸데없는 이야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 교사로 자처하지만 자기들이 말하는 것도 자기들이 그토록 확신을 가지고 주장하는 것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티토서를 보면 가르침을 받은 대로 진정한 말씀을 굳게 지키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건전한 가르침대로 남을 격려할 수도 있고 반대자들을 꾸짖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나중에 쓰여진 사목서관들과 비슷한 내용을 언급하기 때문에 데살로니카 2서는 친저서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마지막으로 데살로니카 2서와 요한 묵시록 사이에 묵시문학적 유사성도 진저성을 의심케 하는 논겁니다. 요한 묵시록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이 요한 묵시록이 쓰여진 그런 시대처럼 이 데살로니카에서 나중에 쓰여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상의 논거들은 데살로니카 2서는 바오로 자신의 육필 서간이 아니라 그의 이름을 빌려서 출간한 바오로 계열의 서간이다. 거짓 서간이라는 말이 아니고 나중에 바오로의 제자들이 바오로의 초대교회에서 바오로의 이름과 바울의 사상을 따서 적은 서간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네, 다음 시간에 데살로니가 1서 본문으로 들어가 보고.